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더욱 닮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복 내려 주시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듣고 믿고 또 순종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제 5장에 오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5장에서도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11절 뒤에 또 나오죠. 그러나 또 더 뒤로 가면 또 제자 부르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오랫동안 누가복음을 못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 즉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함으로 그 나라의 현실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모아집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메시아 왕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영광과 권능이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도 그저 그 병 고쳐지는 그런 거에만 신경이 가서 자기 욕심 채우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세상 나라같이 세상의 능력과 무기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증거됩니다. 이제 이렇게 먼저 부르신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모아지는 그것이 신학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그 성전이다. 즉 우리가 성전에 쓰여지는 돌이다. 그렇죠? 거룩한 돌입니다. 그래 세상식으로 보여질 때는 그 벽돌이 하나하나 이어져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백성들이 모아진다는 것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즉 구약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세상 수준에서 하신 일들이 이제 영원한 수준, 참 수준, 이 천국 수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보기 전에 잠시 말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이나 이런 걸 많이 읽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과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비슷한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며 엄청난 분량의 토론을 합니다. 아니 정말 많이 그거에 시간을 씁니다. 마가복음에 가서 1장에서 16절에서 20절에서도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안드레가 안 나옵니다. 또 이게 뭐냐 해서 거기에 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지금 가르치시고 시몬, 즉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여기 보면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 그물을 고쳐 찢어진 거를 지금 깁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이 둘이 같은 사건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들이냐 그 사람들이 토론하는 내용을 다 다루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뭐 많은 시간을 그거 읽느라고. 그래서 뭐 이 성경이 틀렸다. 뭐 결국 그거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저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또 여기 누가복음 5장에 제자 부르시는 사건과 요한복음 21장, 거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을 또 비교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사건, 즉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그걸 약간 고쳐서 부활 전에 일어난 사건 같이 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엄청난 많은 분량의 토론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누가복음과 같은 사건들인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건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던 사건을 즉 다른 사건을 고쳐서 없던 사건을 있는 것 같이 쓴 건 절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마다 말하고자 하는 각도가 틀립니다. 목사로서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증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꼭 자기가 뭘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증명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어떻게 증명을 하려고? 그래갖고 뭐 수도 없이 그냥 그런 걸 토론하면서 이게 진짜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자는 제가 아무리 제 마음에 드는 증명을 해도 그에게는 만족할 만한 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자세로 있는 사람을 어떻게 증거를 하려고, 거기다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근데 그냥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설교자가 할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물을 씻는 것과 그물을 깁는 것은 한 사건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씻기도 하고 깁기도 하고 뭘 그게 다르다고 그걸 가지고 틀렸느니 어쩌느니,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 내가 이걸 수도 없이 읽으면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문제가 안 돼요 저는. 누가는 씻는 것만 말하고 마가는 깁는 것만 말하지만 같은 사건 때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틀리다함을 주장하려 하는 자에게는 이런 설명은 만족을 못 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야 되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지금 이 자리에 쓴 거지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만 죄인을 설득할 수 있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벌써 4장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말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 그 하시는 말씀,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죠. 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다른 곳에서도 전하여야 하겠다. 즉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려 모여듭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 가서 보면 한국말로 긴네롯 호수라, 긴네렛 호수라. 또 이게 또 한국 같은 한국 성경인데도 또 다릅니다. 긴네롯이라고 한 데도 있고 긴네렛으로 한 데도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게네사렛 호수를 디베라 바다라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디베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아는 것은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 그러는데 여기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이 갈릴리 바다 거기입니다. 그럼 2절과 3절 보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즉 베드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소유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서 호숫가 안으로 조금 들어가셔서 그 배에 앉으셔서 그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4절에서부터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얼마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뭐 왜 이러시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은 어부들입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헛수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로 다시 같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그 전문 지식으로는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다른 배를 불러 두 배에 다 채우니 너무 많아서 배들이 이제 잠기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알아차립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를 얘기할 때 그 구원받는 순서를 하나님 입장에서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것하고 또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입장에서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나 어떤 순서였건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못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자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반대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가, 더러운 죄인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는 기독교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자기가 믿게 됐는데 자기 죄하고는 관계없이 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게 쉽게 풀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수준에서 기독교가 시작, 그 삶이 시작되는 거지 죄와 관계도 없이 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들의 항상 같은 고백입니다. 그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로다. 예수님과 교제를 매일매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물론 기쁘게 만나지만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이제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죄인으로서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데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내가 어느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내가 깨달았는가? 이걸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면 예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만나셔야죠. 희미하게 만날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 뚜렷하게 예수님이 보이면 그 반대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죄인들이 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께 안 나온 이유는 그 화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가가 보여지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안 나옵니다. 왜? 그 더러움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더러움을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더러움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아닙니까? 욥기 42장 5절과 6절에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참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 죄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뭐 건강하게 살라고 뭐 부자로 살라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과 10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 엄청난 그 고기들이 잡히니까 다들 놀랍니다. 창조주님께서 다 주장하심을 보며 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 사람을 취하는 어부, 대강 이해가 갑니다. 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겠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여기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계속 해오신 겁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하리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즉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왜? 그 낚아진 고기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부들을 보내 너희들을 낚으리라. 왜? 너희들이 너무 죄를 져서 심판을 내리겠다. 즉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고기를 낚는 어부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29장에 가보면 이제 세상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3절부터 읽습니다. 저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이게 세상을 상징하는 왕이죠.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어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이 붓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로 식물을 주었음이라. 이렇게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깨어서 너희들을 잡아 다 죽이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모스 4장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그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동무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제 된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분명히. 즉,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이르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의 도구가 은혜와 복의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죽음에서 낚아 영생으로 옮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낚아져서 천국으로 옮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아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선택된 백성들을 영생으로 낚는 그 어부된 일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나는 왜 사는가 이거를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사는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기독교 생각이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그냥 먹고 사는 그 일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제 살면서 이 세상, 이 바다라는 게 세상 아닙니까? 성경의 상징으로 보면. 그 바다에서 이 고기들을 낚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느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에는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마가복음에는 그 같이 일하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러면 바보라는 말 듣습니다. 불효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천국 시민들은 천국의 왕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어머니를 버려야 되면 그렇게 해야죠. 어떡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머니를 버리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서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런 말씀들을 다루지 않으니까 이게 좀 너무 지나친 말씀 같고 한데 사실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공부하시면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줄였습니다. 왜? 5장 뒤에 가면 또 제자 부르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도 다 버리고 쫓느니라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때 좀 사용할 말씀을 좀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안 듣다 보니까 너무 심한 말씀같이 돼버려요. 어떻게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까? 그러나 거기 싹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천국 시민들은 천국의 왕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영적으로 풀으셔야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즉 가족 돌보는 일, 효도하는 일,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즉 그 사람을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라면 거기서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근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맨날 이렇게 살죠 뭐. 그러나 자꾸 말씀을 통해 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말자. 성령님께서 지금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동안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제자의 모습을 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제자의 모습이 됩니까?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33절에 내려가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기독교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천국 시민들의 그 수준이 당연히 높아야죠. 뭐 세상에서도 뭐 이런 일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 오, 영웅이라 하고 뭐 하는데 천국 시민의 수준은 그거보다는 높아야죠. 이 천국 시민의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갖고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가지고 교회에서 난리를 칩니다. 무슨 상같이 주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 상 주고 이런 일 없죠.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천국 가서 없다고.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받을 상을 왜 뺐습니까? 괜히 그냥 광고 시간에 뭐 괜히 그런 소리 한마디 해갖고 그 상이 빠져버리면 그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난 그러게 해서 목사님 얘기하지 마요 제발. 왜 난 저기 가서 받을래.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 자랑하는 게 좋아갖고 여기서 받는 걸 기뻐하죠. 천국 시민들,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파는 삶. 천국의 값어치를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값어치를 이해 못하면 못합니다. 내가 다 팔아서 소유하는 게 그 다 판 것보다 더 비싸,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다 파는 거는 100만불인데 그걸로 소유하는 거는 5불짜리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도 무리죠. 그건 진짜 무리된 소리죠. 그러나 그 값어치를 아는 자는 100만불 팔아서 억만불짜리를 소유하는 거라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천국의 값어치를 모릅니다. 문제는 믿는다는 사람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즉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 예수님의 값어치를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삶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값어치를 알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왜 아까도 말했듯이 100만불 가지고 억만불을 소유하는 거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근데 값어치를 모르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어요. 그게 억만불짜리라는 믿음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 이거 내 손해인 것 같은데 이거. 값어치를 모릅니다. 그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적은 걸 가지고 많은 걸 소유한다면 다 해요. 간단한 얘기예요. 괜히 장례들이 못하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뭐 복잡하게 무슨 사상을 내놓고 무슨 이럴 필요 없어요. 천국이 더 좋으냐? 이 세상이 더 좋으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 삶은 또 이렇게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즉 예수님 삶이 이랬어요.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아버지를 순종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심을 증거해 주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그 삶에 부르심을 받아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쓰는 그물이 되어서 그 그물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낳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듯이 아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하여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내용도 예수님의 삶이죠. 왜 우리가 보화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보화니까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말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삶에 참여하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거니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이시며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 닮아라 이러시는 내용들이에요.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구원을 받았다면 내 현실이 어떠한 거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들을 사용하시어 낚으신 우리들도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들로서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게 누구냐? 내가 누구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면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사는지조차도 모르면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저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자기 삶인 줄 알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참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중에 5장 27절부터 레위를 부르시는 그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불러주심이 얼마나 영광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부르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그 목적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